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또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너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해산한 여인이 갑자기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고 잠자는 자로부터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끝까지 비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 같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재난의 날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로 여겨지리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그녀를 감춰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오른손에서 새어 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옛날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 눈으로 피해서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유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랑자라는 것은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 바로 사탄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결국 타락해서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욥이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참소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단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모든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철제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참 인류의 그 문명의 기초가 되고 예술의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랑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그들이 참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유리방황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저 삼각지, 지중해 연안 삼각지, 바로 온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정착하라 그런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떠나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1948년까지는 온 민족이 다 유리방황했지만 그러나 1948년 이후로는 서서히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환란 끝에는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절대로 그 땅에서 정착지인 그 땅에서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동편 가자 지역,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지금 미국까지도 합사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옛날 부시 대통령 때 결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정착금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미국에 보면 월세를 못 내게 되면은 뭐합니까? 3-day 노티스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노티스를 줘가지고 정착금을 줘가지고 강제로 떠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미국 저기 미국이었던 주에서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뭐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재즈가 유행하는 그 주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을 해롭게 하고 결국 방해하는 사람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한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도와주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예요. 그 지난번에 말이죠. 캐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테러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요. 가장 도와주는 게 캐나다예요,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갈곳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순례자와 타국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타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아니 어떻게 하늘이 내 본향일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이 내 본향을 가본 적도 없는데 하늘이 어떻게 본향입니까?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산 곳이 고향 아닙니까? 이게 기도하는 건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영혼 이미 저기 올라가 있지 않느냐? 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이 태어난 곳 하늘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네 고향은 이제 하늘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거죠. 참 감사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기도하면 꼭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뭐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요. 그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사람 때문에 바로당하고 사람에게 욕하고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뭐 가서 따지고 삼자대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없지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5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가 죄를 질수 있기 때문에, 죄의 몸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이 육신의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죄를 짓게 되면 빨리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백해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 간에 교제를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를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어둠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잠시 체류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라는 거는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 그럴 때는 진리 그럴 땐더 트루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트루스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어떻게 개혁해 보면 진정으로 그랬죠.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더럽지 않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걸 기뻐해요. 주일날 오게 되면은 항상 내가 혹시 회개할 게 없는가.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냥 왔다가 그냥 적당히 왔다가 그냥 손도장만 찍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허리띠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폴스가 안 해요. 트루스예요. 트루스. 예. 그다음에는 의의 흉배.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피로 씻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깨끗하게 될때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주신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로 다 쳐가지고 그 마귀의 화살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탁탁 막아야 됩니다. 옛날 장수들 보면 말이죠. 화살에 날려도 칼로 착착착 막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수들이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장수들이 돼, 영적인 장수들. 영적인 장수들이 돼야 됩니다. 다 막,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다. 누가 뭐래도 그 투구를 써야 된다. 아무리 마귀에 속여도 나를 내리쳐도 나는 꼼짝하지 않는 거죠.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인내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먼저 무장을 한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독하면 사단이 자꾸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무장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전쟁터 나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누가 다치면은 큰 업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는 전우를 업어가지고 말이죠. 업어가지고 병원까지 후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린 싸우는 군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엔 노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는 곳,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 것처럼 인자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요. 7일 동안 물이 있었어요. 그왜 그렇습니까? 방주라는 것은 바로 휴거예요, 휴거. 휴거.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면 그 방주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닫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왜 인자가 온 것? 인자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하기 7년 전에 방주가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노아 때 갔다는 얘기를 하셨죠. 인자가 오는 거, 환난 끝에 오시는 인자가 오는 거. 똑같잖아요. 휴거가 되고 나면 바로 7년 동안 이 땅에 불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많은 교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러고 흥청거리고 있는 걸볼때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의 생각과 상상,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사람 지으신 것을 비통케 하겠다 그러죠.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27장 9절 10절. 기름과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과 향수가 나오죠? 달콤한 향기죠? 달콤한 향기. 주님의 몸에는 몰약과 알레와 계피 냄새 난다 그랬어요. 우리 솔로몬의 노래 볼까요? 한번 시편 45편 8절.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시편이죠. 시편 45편 8절.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와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아마 그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서 알로에를 가져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니고데모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 시체를 닦으라고 그랬는지 알로에를 200근인가 가져왔죠. 예.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거기다가 모든 향유를 다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향유를 부는 거죠. 원래 주님은 향내가 나야 되는 분인데 정말 그 제자들과 다니면서 고생하시면서 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향유를 다 부었단 말이죠. 감성 향유로 그냥 다 부어버렸죠.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 결국은 이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내죠.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다. 그 기름은 향유를 얘기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8장 20절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구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더불어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주님께서는 이 향기를 받은 거죠. 주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뭔가면은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드릴 때 향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자, 우리 또 사도 바울이 또 향기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5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14절부터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말 믿지 않고 완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향기는 멸망의 향기가 되죠. 지옥에서 나오는 향기가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기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사망의 향기로 바꿔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해주는 달콤한 충고, 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야만 거기서 향기가 나와가지고요. 참 고통받는 사람도 그 향기를 맡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난의 날에 형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로 맺은 관계는 영적으로 맺은 관계만큼 친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진짜 형제 자매죠. 아무리 친가족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네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비참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집에서 핍박을 받는 게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면은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분명히 사울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과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마치 연인처럼 사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고 다 죽었을 때그 므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쩔뚝발이가 된 므비보셋을 다윗이 평생 동안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요나단을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예? 그렇다면 뭐 동성연애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서로 사랑했다. 요나단과 다윗이 참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재난의 날에 말이죠. 형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 잠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방인도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재난의 날 그럴 때 야곱의 자손들에게 재난의 날 그럴 때는 멀리 볼때 교리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난을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교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교리적인 것은 최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 이런 때 형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때 되면 막 서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옛날 그6.25때 말이죠. 서로 막 잡아줬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점령하라니까 서로 잡아줬습니다. 잘 알던 사람들이 막 잡아줬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러분 그때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의 민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시면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잖아요. 양의 민족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봐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대환란 때 주님이 보좌에 앉는 거니까 환란이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웃을 얘기하죠. 이게 통한다고 봅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 이 솔로몬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볼때이 재난의 날에는 형제 집으로 가지 말고 이웃에게 들어가라.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란 말 있잖아요. 오직하면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집안 식구들보다도 이웃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촌이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때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옛날 사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내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에 하나님 그이가 많은 재물을 주니까 그렇죠.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거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비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했죠. 왜 그랬을까요? 욥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참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굴 비방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말씀대로 살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때 마귀는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굴 비방합니까? 그 부모를 비방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행동 하나하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탄이 보고 참소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천국 보내냐고 말이죠. 저런 사람을.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참 마귀가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비방하겠어요. 참 주님이 마음이 아플 거라고. 이거 뭐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쳤으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거.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인을 쳤어요. 들어가시고 인을 쳤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었거든요, 이미. 주님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요. 주님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그러죠.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아프다. 너는 죽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2절인가 20절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다고. 여러분 깨달은 거하고 들어서 머리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예?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이걸 깨달으니까 항상 조심하게 되죠.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떻게 꿈속에서 뭐 죄를 짓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게 돼요. 내가 방심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우리가 잘때 마귀가 엄청난 더러운 꿈도 주고요. 엄청난 나쁜 꿈도 주고 그래요. 우리가 잠에 잘 때도 말이죠. 항상 조심해야 돼. 예? 입을 벌리고 자면 온갖 병균이 다 들어간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자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야 돼. 그냥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자면은 꼭 마귀가 더러운 꿈을 꾸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막 화가 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참 마음을 여미고 마귀와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12절 보니까 총명한 사람은 악을 보고 자신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벌을 받느니라. 미리 볼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해도 말이죠. 체스나 장기 게임을 해도 몇 수를 앞에 보는 사람, 몇 수를 앞에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 눈앞에 보는 사람은 어이쿠 내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진다고요. 우리는 미리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와서 통치까지 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가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걸 전부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기 때문에 총명한 거죠. 총명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악을 보고 미리 숨는다. 이런 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는 사람이 어떤 종류예요? 첫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숨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네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마귀에 쫓겨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휴거되는 거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미리 보고 피하는 거죠. 그때 우리 피하는 겁니다. 피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넓은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악을 보고 미리 피하는 거죠. 대환란 때 되면은 이제 마귀에 쫓겨내려면 악한 세상이 될 텐데 미리 보고 피하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휴거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는 얘기죠. 지혜를 받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철학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지혜는 썩은 지혜죠. 썩은 인간의 이성에서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절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요. 이 땅이 이제는 타국이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에 여기에서 잠깐 동안 체류자로서 필그림으로서 서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여기 듀엘을 하지 않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정착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굳건히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빛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면류관으로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빛을 비치는 생명의 빛을 비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터넷 통화에 듣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는 각 처소 각 나라에서 생명의 빛을 비치면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